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에는 숨겨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온갖 부요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철학이나 헛된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권세와 권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맺어짐으로써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죄에 물든 본성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죄에 물든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빈 문서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법의 조항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 빚을 다 용서해 주시고 빈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의 행진에 끌고 나와 온 세상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나 어떤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채 하는 것을 즐기고 천사 숭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본 환상을 자세하게 늘어놓으며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교만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끈이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관절과 힘줄로 연결되어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또 저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규정들에 복종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쓰다 보면 결국 없어지고 말 것들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명령이고 가르침일 따름입니다. 이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라기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헤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오.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부얄과 그 밖의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브사령관과 심사석유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루브사령관과 심사석유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남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파라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파라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루읍사령관과 심사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루읍과 심사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주 예수 내가 알리죠. 날 먼저 사랑해 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보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비록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그것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비극이 될 것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받아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기존의 사도들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 사람,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이제 완성된 복음의 어떤 부분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전과 같이 계시로 알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구원의 계시는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가 다를 뿐이지 어떤 신비하거나 특별한 직책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대상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1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인 복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향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한 것처럼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사람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연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뜻이나 의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베드로나 요한이 만든 것이라면 바울은 그들 밑에 가서 마치 음식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출처와 받은 과정은 단호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복음은 깊이 감춰져 있었고 이것을 먼저 사도들에게 열어보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가렸던 것을 치워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뵌 후에 나타난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가렸던 수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전의 열심을 고백하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너무나 적극적인 종교 생활을 했고 그 열심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조차 이를 거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다음 시간에 생각할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3절의 말씀이죠. 이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즉 사도행전 8장 3절과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3절 하반절에 하였지만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결코 만족이나 평안을 줄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는 사람도 호의적인 사람은 응답을 빨리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더 열성적이고 충성함을 비단 바울뿐 아닌 요즘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4절인데 자신의 동년배 즉 자기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지나칠 만큼의 유대 전통에 충실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도행전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독선적으로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지금의 그 다른 종교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열심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서 결과적으로 참으로 귀한 열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까지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의 선택은 성경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사울, 즉 바울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자 그 염려에 대해서 주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를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5절에 그랬죠. 그리고 그 부르심 역시 바울, 즉 사울의 열심이나 충성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일꾼들은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역할, 물론 그의 성향을 따라서입니다만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일지라도 미리 준비된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역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일꾼들은 적어도 이런 확신 속에서 일하고 고백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향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이해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겨야겠다고 의논을 했다면 거기에 흔쾌히 좋아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너의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의 부모들이나 친척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이단자로 알고 있었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헤아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을 직접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일에 자진하여 나선 것은 대단히 영적인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시 같은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먼저 귀도에 일꾼된 사람들과 좋은 모양새를 위하여 인정을 받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예수도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도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사역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7절인데 모든 인간적인 관계나 모양새보다는 주님께 보다 합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다고 봐집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쳐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머리에 인간적인 신학 이론이나 지식만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조용히 주님과 인생과 사역을 의논하는 영성의 훈련이 있어야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칭의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곧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죄수가 배심원의 편지를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배심원의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모자라고 편결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무 피의 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하다 혹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그로부터 사면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의롭게 함, 곧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특별히 이 점을 사람을 사면하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의롭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그의 말씀이 법이며 이 법을 위배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에게 죄가 없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가 증명되지 않은 순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면 아무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이 완전한 삶을 살려면 단 한 번도 불친절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죄 용서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자신의 순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롭다함, 곧 칭의를 받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면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면 받을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의 희생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와 같은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바울이 말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가장 큰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듯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지 그의 행위나 무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이번에는 야고보와 바울의 말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점에 있어서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론이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유익을 지적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행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라는 점을 이해하면 칭의 곧 의롭게 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칭의 곧 의롭다 함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한 주제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요소는 죄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요소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집을 짓습니까? 건축 설계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설계해야 집을 짓습니다. 건축 계약자일까요? 맞습니다. 그가 집 짓는 것을 지시합니다. 건축 인부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인부가 있어야 실제로 건축이 진행됩니다. 집 주인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있어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 각기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건축 계약자만으로 혹은 인부만으로 지었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곧 칭의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죄를 위한 대가로 흘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의롭다함을 과정 속에 포함된 우리의 행동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피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며 여기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언급한 두 구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순종이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례와 칭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세례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례를 받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므로 그 믿음이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